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네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그러진다 할지라도 주님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심을 늘 의심치 않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인도하실 당신의 은혜들 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새벽에 예배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뒤로하고 주께 나선 자들 아버지님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신비 아버지님들 삶 속에서 경험하며 또 구체화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는 자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보여지실 주님의 영광들이 각자의 인생과 가정만이 아니라 타인과 아버지님 속하여져 있는 곳들도 변화시켜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나누실 말씀 당신의 은혜 온전히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마가복음 11장 11절로 14절 봅니다. 어제 누가복음 말씀 봤는데요. 오늘 다시 마가복음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4절 마지막 절 한 절 합독합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14절 같이 읽죠.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주께 낯선 이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군중들의 환호성 속에 침통하셨던 예수님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 입성하신 것에 대한 양면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살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 당일에 행적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성전의 방문 그리고 베다니에서의 유숙입니다. 여러분 우선 11절 본문 보시면 주님 성전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전 정화 사건과는 구별되어진 주님의 방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록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환호를 하며 주님 그렇게 맞이하였고 주님은 비통해하고 애통해하시는 그 가운데 있었는데 이때에 주님은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은 예루살렘 존재의 이유와도 같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 성전으로 대표되고 그것이 전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러한 성읍이었죠. 다만 우리가 이 11절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성전 이 부분에 헬라어 원문으로 오늘 이 11절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서 번역되어진 성전으로 번역되어진 이 부분의 헬라어 원문은 히에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전을 뜻하는 헬라어에는 히에론 말고 또 다른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바로 나우스입니다. 히에론과 나우스 한글 성경에서는 모두 다 일반적으로 다 성전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 사실 이 히에론과 나우스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시간에 대하여서 헬라어 원문으로 깊이를 더 하는 이해들 있지 않습니까?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처럼 말입니다. 성전에 대하여서도 히에론과 나우스가 각각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히에론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히에론은 어떠한 뜻인가? 건물로서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요. 나우스의 경우에는 성전을 뜻하기는 하지만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 즉 성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스를 성전의 의미로 쓰는 원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강조되어져 있는 것이고, 히에론의 경우에는 성전을 뜻하기는 하지만 건물로서의 성전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좀 더 확장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적용을 시켜보면 주님은 성소 가운데 있는 성전, 본성전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성전 경내를 돌아보신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안쪽까지 들어가 보신 것이 아니라 성전 외부에서 성전을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오늘 주님이 그러면 예루살렘에 방문하셔서 성전의 경내를 그냥 뭐 산책 정도, 돌아보신 것 정도 하셨겠는가? 사실은 그것보다는 더 깊은 의미로 성전을 돌아보셨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한데요. 그것은 이 다음 날 어떠한 사건이 있기 때문이겠습니까? 성전 정화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 침통해 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의 현재 상황을 확인하신 것이죠. 물론 우리 예수님 매해 유월절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성전을 방문하셨을 것이라 보여지기 때문에 다음에 다룰 내용처럼 성전이 돈과 또 여러 가지에 유착되어져 있는 상황을 주님 모르실 리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당일의 그 모습을 다시금 눈에 담아 두셨던 것이죠. 성소 방문은 아니었지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나오스가 아닌 히에론이라 건물로서의 성전으로 그렇게 표기하였는데, 그것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곳으로서의 성전 본연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나오스가 아니라 더더욱 히에론, 건물로서의 성전 의미를 오늘 본문 21절에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성전을 돌아보신 예수님, 모든 상황을 보신 후 여러분 11절 말미에 보시면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나가십니까? 베다니로 나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다니에로 나가셔서 베다니에서 유숙하셨지요. 12절에 이튿날이라 그리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베다니 누구의 집에 주님 들어가셨겠습니까? 아무래도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지 않으셨겠는가? 그리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베다니 온 마을이 우리 예수님께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집이 아니었을 수 있겠고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행적들을 보면 시몬,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환대받기도 하시고, 이때의 한 여인이 향유옥합 주님께 깨뜨려 주님 섬긴 일도 이 베다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적어도 3, 4km 떨어져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적어도 1시간 이상은 좋게 걸어서 가야 할 그러한 곳이었죠. 예루살렘이 작은 도시여서 머물 곳이 없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더더욱이 당일은 우리 예수님 열렬히 환영했던 군중들이 있었는데 누구의 집에 머물고자 하셨어도 아마 누구든지 웰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굳이 왜 베다니로 나가셨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11절 중반에 보시면 이미 날이 저물고 있다 그리 말합니다. 하루가 다 끝나가는 와중 1시간 이상 제자들 대동하여서 굳이 그렇게 가실 필요 없을 만한 큰 도시였는데 왜 주님은 베다니로 가셨겠는가? 주님은 진정으로 당신을 기쁘게 맞이해 주는 이들과 함께 휴식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한 주간의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마음이 편하고 그렇게 있을 만한 주님이 사랑하셨던 그 마을, 그 사람들에게로 가서 유숙하십니다. 사람들이 그렇게나 열렬히 열광하고 환호를 보내지만 그들은 주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더랬지요. 주님은 그래서 베다니로 향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다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슬픔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곳을 보면 가난하고 병든 자, 소외받은 자들이 모여 있을 법한 동네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곳. 거기에 예루살렘 성읍에 살지 못한 이들이 모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지요. 슬프고 아픈 일들 많았고 억울하고 소외받던 이들이 많이 있었지만 주님 사랑하시는 동네가 되어졌을 때 거기에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사로가 살아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을 모셔서 잔치하기도 하고 주님을 향한 존귀히 여김의 그 섬김들이 나타나는 장소가 베다니가 되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과 마음은 주님이 기쁘시게 쉬실 만한, 모실 만한 삶과 마음인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소리 높여 외치고 열광대히 그렇게 열렬히 환호했지만 근데 주님이 외면하셨던 예루살렘 성과 같지는 않은지 내 삶, 내 마음, 주님을 향한 나의 삶의 태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간절하게 주님만 바라여 나아가는 인생들, 그러한 인생들을 주님이 돌아보실 때에 오늘을 사는 우리의 마음과 삶에 주님 기쁘게 좌정하여 주실 수 있겠는가? 내가 소리 높여 주님 말하고 말씀을 가까이 한다 하지만 정작 예루살렘 예수님 맞이했던 군중들처럼 다른 속내, 다른 계산, 다른 속셈 가지고 주님 맞이하여서 주님이 외면하시는 인생은 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한들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다 소용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라고 말하지요. 사실 이 마가복음 안에 또 독특한 구조와 말씀들이 이 12절부터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부터 25절까지를 우리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12절에서부터 14절, 15절에서부터 19절, 마지막 20절로부터 25절입니다. 구조상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내용상으로는 크게 두 이야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화과나무 저주와 죽음의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잠깐 언급드린 성전 정화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요, 오늘 이 마가복음의 구조를 보시면 무화과나무 사건의 그 시작과 결말 사이에 성전 정화 사건이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만의 독특한 구조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무화과나무 사건이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무화과나무 사건이 그 뒤에 짤막하게 한 번에 걸쳐서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마태복음의 구조보다는 마가복음의 이 말씀의 구조와 기록이 무화과나무 이 저주와 죽음의 이 이야기 중요성을 더욱더 극대화시키고 시킨다 볼 수가 있겠고요. 마가복음의 타임라인이 제대로 된 그러한 기록과 타임라인이라 또 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다면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마가는 왜 이 두 사건을 굳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연결해 놓고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무화과나무 사건과 성전 정화의 사건은 다른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데 묶여져 있는 이야기. 더 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이야기부터 연결되어져 있는 이야기로 그 구성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 이제 월요일에 새벽 예배 때 이 무화과나무 사건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지만 먼저 결론부터 다시금 내려본다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나무와 줄기를 깨끗하게 하시고 때에 맞게 열매 맺기를 기대하신 무화과나무는 곧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주인이 열매가 필요할 때에 그 열매를 내놓았어야 하지만 나무는 여전히 열매 맺기 전이라고 하시는 거죠. 무화과나무와의 저주와 죽음의 이야기는 곧 성전 정화의 사건으로 이야기되어집니다. 여러분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켜져야 됐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지켜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그 어떤 열매도 맺어내지 못하게 되어졌고 결국 그들의 시대가 마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과 그들의 나라와 민족에 이것이 어떠한 의미로 진행될 것인가를 주님은 무화과나무의 저주와 죽음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야기와 연결해 보면 그래서 주님이 그처럼 애통에 하셨던 그 궁극적인 이유와도 닿아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오랜 세월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기회를 주셨으며 그들에게 영적인 특권마저 내어주셨지만 결국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함으로 인한 참담한 결과들 그것을 주님은 오늘 당신의 마지막 사명 그 시간에 유대인들, 특별히 예루살렘 성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네 인생, 우리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께서 언제 우리 가운데에 다시금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주님의 시간 그 따라 영적인 주님 드릴 합당한 믿음의 열매들 잘 준비하고 맺어 놓을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시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시간이고 주님의 목적이며 주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속셈과 계산과 방법대로 나의 예수 맞아 드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은혜에 따라 살아가며 그가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것들을 잘 맺어놓음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우리네 삶들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세상적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마음에 합한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패단이처럼 우리 주님이 항상 찾아가 유숙하시고 사랑으로 기쁨으로 함께 하시는 그러한 배단이 마을과 같은 우리네 삶들과 각자의 가정들 또 속한 공동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주님과 늘 함께하며 주님의 때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그 환호와 열광적인 그 환대를 뒤로하고 주님은 그 성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애탄해하십니다. 주님이 애통해 하신 이유, 거룩하고 깨끗해야 할 영적인 열매를 분명히 맺어냈어야 할 예루살렘 성전의 그 모습, 또 그 사람들을 보시고 주님 한탄스러워 하십니다. 주님 날이 저물 때에 베다니로 돌아가십니다. 머물 곳도 있으셨을 테고 많은 사람들이 환대했던 터라 주님 말씀하시면 머물 곳 찾으실 수도 있겠지만 해가 질 때에 주님은 굳이 베다니로 다시금 돌아가십니다.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 진정으로 아끼고 환대해 주는 이들, 그들에게 주님이 유숙하십니다. 슬픔의 집이라 불리는 그곳이었지만 우리 주님 함께 하실 때에 그곳은 더 이상 슬픔의 장소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의 그러한 곳이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이 세상 가장 기쁜 일이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내 영혼 참 기쁘고 즐겁구나 찬양하며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네 모습들 또한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화과나무의 이야기도 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성전 정화의 이야기도 함께 둘러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저 단순한 주님의 행정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나는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당신이 원하시는 열매들 주께 내어드리고 있는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골몰해 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때, 나의 방법, 나의 계산, 나의 결과대로 나의 예수님 맞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에 따라 그 시간에 따라 나의 삶 영적인 최선을 다해갈 수 있는 우리네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의 예배에 나와 주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께 나선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와 회복들, 믿음의 성취와 말씀의 이루어짐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나선 아버지님 자로서의 아버지님 삶의 궁극적인 차이를 보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얻은 삶의 기쁨들, 증거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에 특별히 육신의 회복과 치료, 그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 받아 함께 기도하고 있는 이들 많이 있으니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자 되신 우리 주님 붙들게 하시고 나은 육신으로 주님 더욱더 높여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를 더욱더 높이는 일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주님 기대하며 어디에서나 믿는 자로서의 본분 놓치지 않는 우리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